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은 2절부터 4절 구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제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다 보지 않고 오늘 일부분을 보고 내일 다시 본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산상수훈은 순서를 따라 본문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팔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이웃사랑과 관련된 예수님 말씀이 나옵니다. 이웃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내용 말씀하시죠.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등등등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6장은 이 내용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내용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것처럼 1절은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준이 무엇인지 6장 1절이 기록을 하고요. 오늘 읽은 2절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내용이 구제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구제라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또 내가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자들에게 물질적인 것들을 공급하고 책임져주고 도와주는, 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감성적인 부분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구제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돈을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사를 드릴 때에도 예물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또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또 구제하는 것도 돈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게 보면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구제를 하는 건내 주변의 이웃에게 주는 것인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헌금하는 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사람이 사용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돈이 모자라서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느냐? 하나님 안 쓰십니다. 헌금을 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그 돈을 쓰고, 또 헌금을 하면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생활비로 쓰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사용하는 건 사람이 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크게 보자면 헌금을 드리는 것도 사람이 사용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용하지만, 그러니까 크게 보면 헌금도 구제에 들어간다 볼수 있고, 또 역으로 보면 구제하는 것도 내 옆에 있는 주변에 다른 이웃이 쓰니까 그것도 크게 보면 헌금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헌금을 한다, 구제를 한다, 이것이 별개로 생각하기는 하지만 사실 크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구제와 관련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은 오늘 본문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는 않고 어떤 부분이냐면, 구제를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들어가 있는가, 이와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다른 성경 본문들도 살펴보고 좀 묵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제를 하는 건 내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이것이, 사람에게 뭐 돈을 주든 위로를 하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규정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구제를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 혹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어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 크게 보면 지금 이제 구제가 나왔고요. 다음에 보면 기도가 나오고 금식이 나오고 이래서 지금 큰 항목 자체가 하나님 섬김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 구제가 하나님 사랑에 들어있다, 이거를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는 조금 정서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구제한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구제를 하면 구제를 받는 사람이 무언가를 갚아주거나 쳐다보는가,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행동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 사랑에 들어가고 또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참 묘하게도 앞부분에 5장까지 보면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이웃사랑과 관련된 내용을 예수 명령하시면서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제와 관련된 내용이나 다음번에 기도, 금식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내용이 나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해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것이 겉으로 보면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를 한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크게 보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십계명을 설명하고 해석하면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설명할 때에 1계명부터 쭉 설명을 했죠. 5계명부터 보면 이웃사랑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6계명 살인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으면 굳이 이웃과 관련되어 있는 뭔가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구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무엇이건 여기서 이제 물질적인 부분이죠. 혜택을 주는 행동이죠. 은혜를 베푸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내가 옆에 있는 이웃에게 무언가 혜택을 주고 은혜를 베풀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에 속합니다. 이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가령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을 하셨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인하지 말라. 율법에는 이렇게만 이야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 형제를 뭐 라가라고 한다든 욕설을 한다든 형제에게 뭔가 나쁜 행동을 조금이라도 하면 그것도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범주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관련된 것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과 본질적으로 동일해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살인을 한다고 하는 건 옆에 있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아주 나쁜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원래 율법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때려서도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 욕을 해도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건 딱 크게 보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죠. 율법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살인이라고 하는 죽여버리는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랬는데 예수님은 죽이지 않더라도 눈곱만큼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눈곱만큼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마음으로라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그것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죄를 짓지 말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피해를 주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 유익을 주라고 명령하셨는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시면서 마음으로라도 미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거기서 끝난 거지.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줘야지 도움을 안 주면 그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것 어떤 정도가 되었던 어떤 수준이 되었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건 죄를 안 지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구제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거는 죄를 짓는 게 아니죠. 10원 한 장이 되었건 100원 하나가 되었건 아니면 위로하는 말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는 표현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무엇이라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을 돕고 섬기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무언가 죄를 짓는 경우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악하게 행동하시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우리가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우리가 부한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하나님 항상 어떻게 하시죠? 무엇이라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속한 이유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앞부분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도 주시고 피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만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도 네 옆에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부한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을 잘 돌보고 섬겨주는 사람이 되라. 그게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속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제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속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제가 하나님 사랑에 속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사실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명령들을 주시면서 살인하지 마라, 십계명이 있었잖아요. 가늠하지 마라, 십계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내용도 구체적인 명령을 하실 때에 십계명에 나왔던 내용 하나를 언급하시는 게 사실 맞겠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러이러하게 명령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이걸 그대로 갖고 오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구제하는 것은 십계명이 안 나와요. 내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십계명에서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제와 관련해서 혹은 다른 것들과 관련해서 이웃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십계명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율법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종종 한국교회에서는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면서 돈을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는데 사실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안식일 명령은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너 일하지 마라. 2번, 네가 데리고 있는, 너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말고 다 쉬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1번, 너 일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 이렇게 명령했죠. 2번, 네 부인도 일하면 안 되고, 네 자녀도 일하면 안 되고, 너희 집에 있는 강아지 새끼도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사실은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네 부인이 일하면 안 된다는 거는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안식일에는 남자도 일을 하면 안 되고 여자도 밥을 지으면 안 됩니다. 남자도 청소하면 안 되고 여자도 청소하면 안 됩니다. 다 쉬어야 돼요. 집안에는 모든 강아지 새끼까지 싹 다 쉬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나요?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쉬셨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어요. 하나님이 쉬시면서 내가 쉬니까 너도 쉬어라 이러면서 안식일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쉬시면서 아담에게도 은혜를 주셨죠. 내가 쉬니까 아담 너도 쉬어라 이러면서 안식일이 주어졌다고요. 그래서 원래 안식일 계명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그대로 설명하자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주인인 네가 쉬지, 그러니까 너에게 속해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쉼을 줘라. 내가 쉬면서 너에게 쉼을 준 것처럼 너도 네가 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쉬게끔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을 닮은 모습으로 행동하라고 안식일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십계명을 우리가 둘로 나누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인데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건 몇 번째 계명인가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그 명령에 일하지 말고 네 가족들이나 너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일시키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뭘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내가 일을 안 하고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일 안 시키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를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만 놓고 보면 이웃에게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해당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구제가 하나님 사랑에 속하는가? 내가 비록 구체적인 행동은 이웃에게 하지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듯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동을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하나님 사랑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구제도 하나님 사랑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돈으로 돕던 무언가를 가르쳐주던 섬겨주던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던 여하튼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해주길 원하시는 걸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대신 감당해 주거나 무언가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행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저런 설명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제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지만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래서 내가 구제도 하고 다른 것들도 하는 것이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 누구신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알게 되고 우리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밥 한 끼를 먹게 되고 뭔가 위로를 받고 이처럼 은혜와 유익을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임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여지껏도 잘 감당하며 살았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고 또 귀하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공급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지갑을 열게 하시고 나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또한 나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나로 인하여 주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우리가 먼저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가 더 크게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